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우리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잊혀진 사람이 되었죠. 17살에 가족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그런 신분이 되어가지고 가족들로부터도 버려지고 잊혀진 사람이 되었어요. 참 요셉의 운명을 보면 대단합니다. 엄청나게 사랑받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금방 위기가 다가와요. 아버지의 사랑받고 가정에서 그렇게 정말 축복을 받던 그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이 그 주인 보디발 집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정말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성공도 잠시 그 아내의 참 잘못된 유혹 때문에 감옥에 처해지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될 줄 또 누가 알았겠어요. 참 그 삶을 보면은 참 기구한 운명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나이 30도 안 된 이제 10대, 20대 초반 되는 이런 한 청년이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조차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두 사람 이 떡을 만드는 그 관리하고 술을 맡은 관리의 꿈을 해석해 줬죠.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에게 나중에 가서 성공하면 나를 기억해달라 했는데 그 기억조차, 그 부탁조차도 묵살이 되고 만 2년 동안 그 꿈은, 그 기억은 없습니다. 완전히 요셉은 어떻게 보면 잊혀진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요셉을 아꼈던 형제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그를 사랑했던 한 여인 보디발의 아내에게서도, 그리고 어쩌면은 요셉에게 결정적인 꿈 해석에 도움을 받았던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에요.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잊어버려진 그런 사람 보고 뭐죠? 있는데도 없는데 패스하는 거 보고 투명인간 같은 사람. 그런 요셉이 사실 운명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것만큼 슬픈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사람 대접 못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 환경을, 형편을 만들어 가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을 하게 하고, 그리고는 그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게 합니다. 그 순간이 드디어 오늘 왔다는 것이죠. 자, 바로가 꿈을 꾸고 자기가 꾼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술객과 박사들에게 꿈 해석을 명령했는데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을 하고 걱정 속에 있던 그 바로에게 이 술 맡은 관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꿈을, 이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꾸었는데 자기 꿈을 해석해 준 한 히브리 소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소년이 해석해 준 대로 나는 지금 이렇게 왕 곁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일을 듣고 나서 지금 바로는 어떻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꿈을 꿔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이런 참 가장 급박한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복음과 같은 소리였어요. 너무 기쁜 소리니까 당장 누구를,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와라 하고 명령을 내린 게 오늘 14절입니다. 자, 14절, 15절,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버림을 받은 것 같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14절에 보면은 지금 요셉이 가장 어려운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감옥에서 그를 건져낸다. 요셉을 위해서 건져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모르고 아주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날마다 그냥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구원의 첫 번째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서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해서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뭘 했어요? 젊은 형제 수염을 깎았어요. 요셉은 지금 한 뭐 29살, 30살쯤 됐을 텐데 수염을 길렀어요. 요셉의 수염이 어느 정도 길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작년에 보면 보스턴 레드삭스에 있는 야구 선수들은 말이죠. 전부 수염을 길렀어요, 거기는. 그래서 보스턴 레드삭스에 있는 야구 선수들은 수염을 안 기르면 선수가 아니었어요. 다 콧수염하고 수염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전부 다 그런 야구 선수들이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네들의 어떤 트레이드마크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바로 이 유대인들은 수염을 길러요. 왜냐하면 그것이 권위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히브리 유대인들 습성에 있어 수염을 길렀는데 지금 바로가 부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식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애굽은 말이죠. 거꾸로 머리를 다 칼로 밀어버리고 수염도 다 밀어요. 그러니까 옛날 애굽 영화에 보면 왕들이나 이런 신하들이 어떻게 얼굴을 그러니까 율로죠. 예, 율 선생처럼 머리를 다 밀는 게 이게 애굽의 습성. 그러니까 지금 요셉도 그런 식으로 애굽의 풍습을 따라서 애굽의 왕을 만나니까 그래서 수염도 다 깔고 단정한 용모를 갖추었어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지금 현재 요셉은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요? 죄수복을 입고 있겠죠. 그런데 갈아입는다면 무슨 옷을 입겠어요? 왕복을 입을까요? 애굽 사람들의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죄수에서 평면 애굽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가 처한 환경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제 바로를 만나러 갔는데 바로가 요셉을 보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그런데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듣기에는 말이야.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꿈을 듣기만 하면 능히 해석을 한다 하더라 하고 말을 합니다. 자, 이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 구원을 하시거나 부르실 때는 첫째는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서 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또 그 사람의 주위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 위해서 부르는 건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나만을 부르셨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그 힘든 자리에서 끄집어내시지만은 또한 다른 사람들의 권경도 살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지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죠. 너는 내가 들어보니까 꿈 잘 듣기만 하면 푼다며? 하고 지금 묻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네가 정말 꿈을 잘 푼다 해석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조금은 뭐라고 할까요? 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해? 내가 듣기로는 우리 관리, 술 맡은 이 직원이 얘기를 하는데 너 꿈 해석 잘한다는데 정말이야? 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들어보면요. 지금 자기는 제일 급한 사람이 지금 바로예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책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인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히브리 노예, 이 청년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꿈을 해석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한번 던져보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는 애굽에 있어서 바로 이 왕은 신하고 똑같습니다. 신이에요. 그러면 신은 이 바로가 꿈을 해석을 못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이 히브리 노예를 갖다 꺼내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꿈을 해석하도록 한다? 이거 정말 면 팔리는 일이에요.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한편으로는 기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 그렇게 했어요. 참 이럴도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가 불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15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대담하죠. 자기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의 평안을 위해서 좋은 꿈을 해석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부름을 받는 것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게 한다는 거지. 요셉이 분명히 아마 37장에 채색 옷을 입고 볕단 꿈, 해와 달과 별의 꿈을 꾸던 그 시절 같으면 요셉이 이렇게 겸손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말뜻이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바로 당신에게 꿈을 해석해서 당신에게 평안을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만약 17세의 소년 시절로 돌아갔다면 어떻겠어요? 왕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굽니까? 내가 꿈 하면은 그래도 꿈 하면 접니다. 제가 스스로 꿈도 꿔봤고 남의 꿈도 두 명의 것이나 해석을 해줬습니다. 내가 꿈 때문에 이렇게 망했고 꿈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꿈은 바로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잠깐. 왕이시여, 내가 꿈을 해석해 준다면 나한테 뭘 주겠습니까? 나를 여기서 해방시켜 줄 겁니까? 아니면 어떤, 아마 우리 같으면은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감옥에서 살도록, 13년 동안 노예로 살도록 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달라져 버렸어요.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런 믿음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자신이 자랑할 만한데 내 능력의 손 안에서 내가 아픈 사람 누구를 고쳤고 유명한 요번에 부흥사가 3월 달에 뭐 누구 온다는데 자기가 무슨 귀먹은 사람 요번에 교협에서 3월 1일부터 뭐 신유 축복 은사 집회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한 10대까지 병 고친 게 쭉 나와요. 무슨 사람도 고치고 무슨 사람도 아프신 분 이번 3월 1일부터 3일까지 꼭 효신교회에서 한다는데 한번 가보세요. 특히 이병택 집사님하고 우리 이정근 집사님 꼭 가셔가지고 돈도 혹시 벌 게 해줄지 몰라요. 그러니까 꼭 가셔가지고 뭐 제가 그 프로필을 보니까 이분이 거의 예수님 수준이더라고. 예수님도 이 정도 쓰기가 만만치 않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그렇게 그래서 내가 그분이 다행히 또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 어떻게 그러니까 하여튼 참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 요셉이 거의 그 정도 수준 안 되겠어요 여러분? 꿈을 해석했는데 근데 요셉이 겸손하고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지금 바로 입장에서는 당황하고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 해서 너를 지금 불러왔는데 네가 아니고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아니고 꿈을 해석하는 분은 다른 데 있어. 네는 단지 전달만 한다니까. 야 이거 정말 점점 갈수록 이 바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바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꿈 이야기를 합니다. 25절부터 그 다음 얘기는 이제 꿈의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우리가 15절부터 얘기하죠. 꿈을 얘기해요. 이 17절에서 24절에 보면 바로가 자기가 꿨던 꿈 두 가지 얘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느냐? 요셉에게 알려줘야 되니까. 근데 꿈 두 개가 뭐죠? 첫 번째가 뭐죠? 이건 남자님이 대답해요. 무슨 꿈 꿨죠? 돼지 꿈을 꿨는데 복권이 당첨됐다 이건가요? 예, 일곱 암소가 맨하탄 거리를 걸었다. 이렇습니까? 꿈을 두 개를 꿨는데 한 번은 살찐 일곱 암소가 있는데 뼈짝 많은 암소 일곱 마리가 나타나서 잡아먹었다. 또 하나는 아주 토실토실하고 잘 익은 벼 이삭이 있는데 아주 메말라 빠진 비틀어진 이삭 일곱 개가 나타나서 역시 잡아먹었다. 이런 두 개의 꿈을 꿨다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이 꿈을 알 필요 있으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성경의 기본 지식이거든요. 바로 왕이 무슨 꿈을 꿨냐 그러면 뭐 바로가 꿈을 꿨어요? 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왜 이 화요일마다 배우냐면 성경에 대한 일반 기본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는 어디에서 나오냐? 사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허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에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이것이 성경 공부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 화요일 날은 구약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 사실을 통해서 구약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설교를 안 하고 자세하게 해설을 해주는 이유는 사실을 바로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리를 찾아내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꿈 두 개가 뭐라고요? 살찐 암소와 살찐 일곱 마리 암소, 살찐 일곱 개의 이삭.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일곱 마리가 암소인데요. 근데 일곱 마리 이러지 말라는 거죠. 딱 간단하게 외우잖아요. 살찐 일곱 마리 암소, 마른 일곱 마리 암소, 살찐 토실토실한 일곱 이삭, 마른 일곱 이삭. 요거 두 개만 딱 기억하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숫자는 몇 개? 숫자는 몇 개? 일곱 개. 그리고 또 하나는 살찌고 하나는 말랐고 하나는 토실토실하고 하나는 좀 비쭉 마른 거. 딱 두 개 간단하잖아요. 자, 이거를 그렇게 외우게 한다는 저 있잖아요. 그런데 살찐 염성과 황성과 이러지 말라는 거죠. 자, 이 꿈 두 개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런 꿈 얘기를 하면서 이미 이거는 박사나 술객들에게 얘기를 했던 거고 우리는 알고 있죠. 지난주에 이미 다 들었던 거잖아요, 꿈을. 근데 우리가 또 듣는,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요셉은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들은 적이 없거든, 이 꿈 얘기를. 이제 요셉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가 두 개를 살짝 더 보태요. 지난번 꿈 얘기한 거 말고. 애굽의 이 박사들한테 한 얘기하고 오늘 한 얘기가 두 개가 달라요, 살짝. 야, 이거 뭐가 달냐면 첫째는 뭐냐면 내가 그 가만히 보니까 이 흉악하고 마른 암소들이 내가 옛날에는 보지도 못했다. 그런 것 본 적도 없는 그렇게 비쩍 마른 암소들이다. 요 말을 하나 과장을 한다는 거야, 이제. 자기가 이제 꿈 얘기를 하면서 과장을 하는 거야. 또 한 번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좀 토실토실한 이삭을 완전 이렇게 바짝 말라 비틀어진 이삭이 잡아먹었는데 잡아먹고 나면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토실토실해야지 했는데 여전히 비실비실하더라. 삐쩍 말라있더라. 요 얘기를 하나 더, 두 가지를 더 붙은 거예요. 그런 꿈의 얘기를 하고 나니까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자, 요셉이 25절에 보면 꿈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자, 25절부터 32절. 우리가 요셉이 어떻게 꿈을 해석했는가 한번 들어볼까요? 요셉이 지금 꿈을 해석합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에게 고하되, 천천히 이제 요셉이 해석하는 걸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을 겁니다, 어차피. 자, 25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에게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자, 이제 꿈의 해석을 여러분 다 읽었죠. 이렇게 읽었는데도 다시 또 보고 막 외워야 돼. 아니, 뭐더라, 이건데. 자, 일곱, 살찐 일곱 이 암소는 뭐를 나타내는 거죠? 7년의 풍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빼짝 마른 흉악한 이 일곱 마리의 암소는 뭐를 나타내죠? 7년의 흉년. 그러면 토실토실한 이삭 일곱 개는 뭐를 나타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이삭 일곱 개는 7년에 흉년. 자, 그러면 흉년이 먼저 올까 풍년이 먼저 올까요? 아, 대충 얘기하지 마세요. 굉장히 풍년이 먼저예요, 흉년이 먼저예요? 아, 그러면 여러분 풍년이 먼저 오는 게 좋아요, 흉년이 먼저 오는 게 좋아요? 그렇죠, 맞죠. 우선 먹고 죽는 게 그냥 낫지. 그냥 나중에 하는 거다. 그 풍년 7년이 먼저 오고 그다음에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이제 바로가요. 바로가 꿈은 두 개를 꿨지만 이건 꿈이 하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해서 이건 하나입니다. 이 하나인데 이게 무슨 꿈의 의미냐 하면은 앞으로 바로가 다스리고 있는 이 애굽 나라에 있을 일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미리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건 하나님이 알려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꿈이 뭐 왜 꾸게 됐느냐? 이 꿈은 하나의 꿈이 두 개지만 하나다. 제가 보기엔 아마 이스라 이 애굽의 술객이나 방백들이 이런 또는 박사들이 해석한 건 꿈을 두 개 꾸니까 각자 해석. 아, 소가 온다는 것은 동물들이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아마 뭐 이런 거. 이건 이삭이니까 이건 또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야 이거 우리 밀농사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요? 뭐 이렇게 아마 두 가지를 해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딱 하나입니다. 이게 암소이든 이삭이든 꿈이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란 겁니다. 앞으로 있을 왕에게 이 나라에게 있을 것을 알려주는 꿈입니다. 하고 딱 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애굽한테 이런 걸 알려주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있잖아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왜 이걸 애굽 원수인 애굽한테 알려주나요? 요셉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에다가 뭐 알려주는 게 좋나 같은가?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남쪽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 김정은한테 막 꿈을 줘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그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 왜 대답을 안 해요 갑자기? 왜냐하면 하나님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 다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고 그들이 다 먹고 살도록 해주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지 이스라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잘못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자손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거예요. 개무시했어요.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개처럼 개무시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말 너희들은 세상에서 내가 그냥 단지 뽑은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통해서 그들도 너희들을 본받아서 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내가 너희를 뽑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도 역시 내 백성이 되도록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뽑아낸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만 뽑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안 뽑혔다. 그러니까 모두 무시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잘못된 것이죠. 그런 잘못된 선인 사상이 있었죠. 우리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예수 잘 믿는다 이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온 땅에 온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다면은 그 꿈을 해석하는 건 누가 또 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적인 공부를 했을까요? 아니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꿈 훈련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꿈의 해석 이러놓고 꿈의 뭐 이런 보면서 인터넷에서 공부를 했을까요? 요셉은 꿈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해석을 연구한 적도 없고 요셉이 그렇다고 뭐 감옥에 있는 게 무슨 책을 읽어요. 노예로 붙잡혀 왔는데 아무것도 꿈의 해석에 대한 지식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전적으로 은사예요. 요셉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요셉은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아마 해석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런 일을 맡기시는데 제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야 돼요. 꼭 골로새서 1장에 있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기도 말씀처럼 나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요기도를 했을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도 다음 주에 우리 외워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런 기도를 아마 했을 거란 거야.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7년, 6년, 7년, 풍년. 이런 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요셉이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요.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두 개의 꿈을 꾸게 했을까? 악꿈, 황소꿈, 아, 염소꿈, 이제 암소꿈 하나만 꾸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이삭꿈은 왜 꾸게 했을까요? 아니면 이삭꿈만 꾸면 될 텐데 왜 이제 암소꿈도 꾸게 했을까? 두 개의 꿈을 꾸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32절에 보면 분명히 그 의미가 나와 있는데 빨리 찾아봐야죠. 시작. 예. 하나님께서 두 번 꿈을 꾸게 하신 걸 요셉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왜 꿈을 두 번 꾸게 했는가?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한테 꿈을 두 개 꾸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이 애굽의 술객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딱 하는 이유는 딱 같다. 첫째, 뭐냐? 꿈을 두 개 꾸게 하는 의미는 뭐냐?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다. 하나님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리고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데 급히 행하신다. 바로 속히 행하신다. 지금 32절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데 속히 하죠. 급히 하실 것이라.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쓰여진 거는 그냥 우리에게 듣고 잊어버리라고 쓰여진 게 아니라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소홀히 생각하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소홀히 생각하는데 선수예요. 말씀을 읽어도 제가 보기에는 말씀을 그대로 참 이해하고 또렷또렷하게 듣는 이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연속극 보면 그렇게 이해가 잘 되는데 야,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 100도 간 사람한테 읽어보고 100번 물어보면 100번 다 모르더라고요. 왜냐면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데 지금 요셉이 이 32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럼 두 번 꾸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고 딱 물어보는 게 이게 바로 똑바로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너에게 반드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 급하게 일어날 것이 준비해라 이거예요. 그걸 지금 요셉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셉이 꿈의 해석을 딱 하고 나서 자, 꿈의 해석은 이것입니다. 바로 왕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바로가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라. 이랬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정말 꿈 해석 기똥차다. 정말 확실하구나. 이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났으면은 야, 오늘 꿈 해석하니까 아주 흐뭇하구나. 그래, 가거라. 이랬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랬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는 가만히 있는데 요셉이 나서는 거예요. 33절부터 36절까지가 요셉이 나서는 꿈을 해석하고 나서 해석하고 왕이시여 이렇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셉이 나섭니다. 자, 어떻게 나섰나? 33절에서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땅을 지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자, 요셉이 뭐냐면 그 꿈을 해결할 수 있는 꿈대로 어떻게 하면 이 꿈에 대한 일을 대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대비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얘기를 하고 있죠, 요셉이 지금은? 자, 여러분,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모든 흉년을 대라. 관리체제를 갖춰라. 또. 아주 좋은 말씀이었어요. 또.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대안을 제시는 못할 망정 남이 제안해놓고 이것도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뭘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요셉이 대안한 제시가 뭐예요?
네.
대비해라. 아, 그렇게 바로에게 만약 요셉이 얘기했으면, 네? 그, 바로 죽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된다. 지금 여기 보면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대책, 이거 지금 요셉이 말이죠. 바로에게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책 대안을 내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공직에 어떤 직책에 나갈지는 모르지만 꿈의 해석을 하면서 지금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무언가 하는 걸 들고 나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실제로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당시에 말이죠. 왕이 묻지 않은 것을 만약에 신하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건 큰일 나요. 왕이 너 이거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얘기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 근데 있잖아요. 했다가는 있긴 뭐가 있느냐 하고 죽어요. 그것이 혹시 왕의 마음에 드는 말 같으면 왕이 봐줄 수는 있는데 조금이라도 왕이 불편하면 죽었어 신하가. 왜 그런가? 나대지 마라. 왕이 명령도 안 하고 너한테 허용도 안 하고 허락도 안 한 걸 가지고 네가 왜 나서서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지엄한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이 이 히브리 노예가 왕의 꿈을 해석하러 가서 해석을만 하면 끝날 텐데 잠깐 그 다음에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죽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위기 사실. 기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 괜찮다는데 이게 나대다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거 그 당시에는. 근데 요셉이 이런 일을 해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여인 중에 하나, 에스더가 바로 그런 여자예요.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한테 나갈 때 뭐라고 했어요? 가서 너 이 민족들이 지금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장대 높이 달아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모르드개가 우리 민족 죽으면 어떡하느냐? 이때,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됐는데, 나가서 얘기를 해라. 법은 왕은 부르지 않으면 나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안 부른다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다 지금. 이 하만에 의해서 몰살이 되게 돼 있는데 민족의 이 위기 앞에서 네가 어떻게 왕비가 돼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왕이 부르시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에스더가 뭐예요? 삼촌 3일 동안 기도하세요. 온 백성 모아놓고 나도 3일 동안 기도할게요. 그리고 3일 기도한 다음에 딱 나오네. 죽으면 죽으리다. 왕이 나를 죽인다면 난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 말. 그 말이 그렇게 유명한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아, 모르겠는데요. 난 에스터가 목사님 딸의 이름인 줄 알았지. 에스터 그런 건지까지는 몰랐네요. 에스터의 우리 에스터 이거 공부 다 했습니다. 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바로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정신에 지금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위기 상황인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한 정책 제안을 세 가지를 딱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일을 총괄할 수 있는 총책임자를 하나 임명을 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걸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세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괄할 수 있는 총괄 책임자를 하나 세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직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총괄 책임자 밑에 각 지역을 담당하는 감독 책임자를 세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괄 책임자를 보필하도록 해라. 이게 33절,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하셨어요? 이거 다 읽고 다 알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총책임자를 세우고 그를 보완할 수 보필하는 지역 책임자를 각 성마다 둬서 한 명씩 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이제 조직을 그렇게 갖춰라. 정부 조직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거냐?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조직만 만들어 놓고 조직을 이렇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될 건가를 오늘 또 얘기하네요. 뭐냐면 자, 7년 동안 풍년이 든다. 이 풍년은 엄청난 대풍이에요. 그냥 풍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엄청난 풍년이에요. 그럼 이 풍년이 드는 7년 동안에 매년 거두어들이는 소출의 5분의 1을 5분의 1이면 몇 프로죠? 네? 50%. 자, 몇 프로죠? 5분의 1이면 20%네. 아, 20%. 그러니까 소득의 5분의 1인 20%를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다 세금으로 징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두세요. 그러면 7년 동안 거두면 몇 프로? 이거 요셉은 산수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산수하면 바로한테 당장 맞아요. 50%, 100%, 그렇다가는 그냥 바로 몽둥이, 저놈 곤장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병택 집사님도 웃으셨어요, 지금. 이런 걸 계산 못하니까 장사를 할 수 있나, 이러는 거죠. 자, 5분의 1을 거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거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거둬가지고 어디다 놓을 거예요? 거둬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왜냐면 7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6년, 5년, 4년, 3년 보관해서 나머지 7년 동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서 보관해요? 그거를 바로가 살고 있는 왕궁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 그게 아니라 각 성에 관리를 뒀으니까 각 성에다가 보관 창고를 만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20%를 보관. 왜냐면 그래야지 나중에 배급을 하거나 보급을 할 때 즉시 할 수 있잖아요. 애굽 땅이 얼마나 넓은데 그걸 다 탕군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굉장히 치밀한 작전을 지금 이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라 해도 꿈 해석뿐만 아니라 이렇게 확실한 대안을 제시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딱 해석을 하니까 바로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들으면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이건 뭐 꼼짝없어요. 지금 바로가 요셉의 얘기를 듣고 요셉이 제시하는 이 정책 대안은 말이죠.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에요. 선택 안 할 수가 없어요. 꼼짝없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도 해석도 참 힘들지만은 그 꿈을 완벽하게 대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어떻게 해요?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37절에 보니까 바로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바로도 정말 좋다. 그 다음에 신하들도 참 좋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정말, 이 요셉이 한 그 프레젠테이션이 아주 완벽하게 이미 어디서 뭐 마치 이런 것을 알고서 준비한 것처럼 탁 하니까 왕도 신하들도 다 놀라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히브리 이 노예인데 그 소년이 하는 얘기를 온 천지가 다 놀래버리는. 왕이 사실 그런 거 들을만 하겠어요? 신하들이, 애굽 이 대제국의 신하들이 그 히브리 노예 말을 듣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뭘 얘기하는데 내가 뭐 얘기하면 내 말 듣겠어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 어떻게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야, 정답입니다. 안 들었단 큰일 나. 이렇게. 사실 요셉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바로나 신하들은 꼼짝없이 들어요. 그러니까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멋있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냐, 이런 사람을. 야, 여러분 바로처럼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이런 믿음 못 가져요. 이렇게 귀한 성경 말씀 이래도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잘 이해도 안 되고 이러고 있는데 바로는 말이죠. 이게 바로는 자신의 문제잖아요.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걸 해석해주고 지금 해결점을 찾아주니까 얼마나 기뻐요. 우리는 이게 내 일이 아니니까 그래요. 여러분 막 당장 백불 생기는 일이라면 정신이 바짝 들어가 금방 해석할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가 그러니까 엄청난 고백을 해요. 이런 사람,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어디에 이 세상에 있겠느냐? 히브리 이 노예를 보고 하는 소리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말이 처음 나온 데가 바로 여기예요. 그 처음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요? 요셉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요셉 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것도 집사님, 권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들어요? 이방인 왕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야, 대단한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딴 데서 무슨 뭐 명찰하고 지혜 있는 사람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진짜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쩌면 바로일지 몰라요. 꼼짝 못하는 거지. 아이 요셉도 대단하지만 바로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어메 이거 어쩔 것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뭐가 되냐면 40절에 보면은 40절 41절에 보면 바로 총리로 임명을 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네가 총리다. 애굽의 전 땅을 네가 총리해라. 그러니까 총리다가 아니라 총리해라. 전부 다 네가 관리를 해라. 이렇게. 나 외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왕보다는 낮지만은 모든 백성보다는 높은 사람. 대통령보다는 낮지만은 모든 백성보다는 높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총리잖아요. 총리. 이걸 1인 지하 만인 지상. 1인의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 만인의 위에 있는 사람.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사람. 이게 바로 총리. 요셉이 그 일을 맡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딱 하고 임명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임명식을 합니다. 42절에 보면 어떻게 임명식 하는가 한번 읽어볼게요. 42절 시작. 자, 제일 처음에 자기 손에 있는 뭐예요?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의 어떻게 해요? 손에 끼워요. 인장반지라는 건 뭐예요? 왕의 칙령이나 명령을 내고 나서 할 때 왕의 명령을 대신해서 이건 왕의 명령이다 하고 딱 짓는 옥새와 같은 도장이에요. 도장. 도장을 주는 거예요. 이제 임명을 하는 거죠. 너는 이제부터 총리니까 이 도장을 가지고 있어서 인장 반지를 줘요. 그 다음에 뭘 줘요? 세마포 옷을 입혀요. 세마포 옷이라는 거 이게 유명한 옷. 애굽에서 나오는 옷인데 이게 나중에는 이스라엘로도 넘어가서 이스라엘은 모세 때는 성막이나 제사장 옷을 만들 때 세마포로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무덤에 갇혔을 때 뭐라 했죠? 세마포로 했는데 이 세마포는 굉장히 고귀한 옷이. 다시 말해서 뭐냐면 관복을 입혀주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옥새와 같은 도장을 주고 그 다음에 관복을 입혀야 총리인데 그냥 평복 헐렁하게 입고 나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마포 관복을 입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내세요? 금사슬, 금목걸이를 딱 주는 거예요. 이 금목걸이는 뭐냐면은 일종의 바로 자기 신분 증명서예요. 요즘에 우리 드라마 보면 회사에 들어갈 때 뭐예요? 목걸이도 뭘 메고 다니죠? 그래서 딱 찍고 들어가잖아요. 금사슬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요새 뭐 새로 하는 것 같지만 다 옛날에 있던 거다 이거예요. 옛날에 다 이미 이런 거 했던 거예요. 그 금사슬 딱 메고 가면은 저분이 왕에 들어가는 그게 자기 증명이라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하니까 완전하게 모든 걸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43절에 가보면 이 사람이 또 무슨 일을 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신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사람을 갖다 임명을 하고 난 다음에 자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드디어 이제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바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레가 있어요. 무슨 수레죠? 버금수레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버금수레. 버금이란 건 으뜸, 그 다음에 버금이에요. 으뜸 다음에 버금. 그러니까 두 번째로 좋다. 이런 말이에요. 으뜸이다. 이건 첫 번째고. 버금간다. 버금간다는 건 거의 두 번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이 수레가 아닌 그 다음 화려하고 한 그런 수레를 줘도. 왜냐하면 총리니까. 다시 말해서 관용차 리무진을 제공. 아, 왜 그러세요? 그렇지 않겠죠? 버금 수레를. 자기도 힘은 너는 이 관용차 이 차를 써라 하고 딱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를 딱 타고 가죠. 자,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그냥 딱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뭐라 그래요?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 그러죠? 그렇죠.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는 거죠. 그죠? 야, 이 애굽도 역시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습관이 있죠. 근데 유럽 사람 요 말이 엎드리라는 요 말이 성경에 여기만 쓰이고 그 다음에 안 쓰여요. 그래서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무슨 뜻인지 이 지금 이 유럽 또는 미국의 목사님들도 이 말을 읽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쉽게 해서 왜 술에 타고 왔는데 앞에서 엎드려라 이런 소리를 했을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왜냐하면 연속극을 많이 보니까. 우리는 이 저 옛날 연속극 보면 뭐예요? 그 누구 없느냐? 뭐, 다 그렇죠. 괜히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꼭 한마디에요. 뭐라 그러죠? 그렇죠. 그죠. 괜히. 그 누구 없느냐? 없기는 뭐 다 알고 왔는데도. 그죠? 이게 뭐냐면 우리 습성인 거라. 근데 이 애굽도 그런 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총리로 이제 지금 리무진을 타고 가면 앞에서 전부 소리가 엎드려라. 그럼 전부 다 이렇게 엎지는 거야.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러질 않았던가 봐. 그게 뭔 말인지 몰라.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임명을 하고 30, 44절에 가서는 이제 드디어 내가 바로인데 이 사람의 명령을 어기는 자는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 손이라도 까딱해라.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까딱하면 그건 죽일 것이다. 야, 그러니까 완전히 전권을 임명을 합니다. 드디어 우리의 사랑하는 요셉은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야, 13년에 이 파란만장한 노예 생활에서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총리 되고 싶으세요? 근데 이렇게 총리만 된 게 아니라 문제는 이 바로가 굉장히 용의주도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총리가 됐는데 사람들이 야, 이번에 총리 새로 왔대. 그 누구야? 그랬더니 30살이래, 30살. 아, 그럼 어리네? 근데 어디 출신이야? 아, 그 노예야, 노예. 히브리. 종으로 붙잡았던 놈이야. 여러분, 그런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45절에서 57절에 보면 요셉에게 거기에 합당한 일을 시켜요. 무슨 일을 시켜요? 먼저 결혼을 시켜요. 이름을 바꿔야 돼. 자, 요셉의 가정은 45절에 보면 요셉 이름이 달라지죠.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요셉에게 먼저 새 이름을 줘요. 왜냐면 요셉은 어디, 히브리 이름인데, 히브리 이름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총리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의 이름으로 했어요. 뭐라고 바꿨다고요? 뭐라고요? 사브낫? 그래, 사브낫 바네야. 사브낫 바네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브낫 바네야. 이 뜻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정확한 어떤 이 신학자가 여러 가지 얘기인데, 제가 보기엔 어떤 헬롯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그 이름을 써놨는데 해석을 이렇게 놨어요. 사브낫 바네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는 살아계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꿈 해몽하고 똑같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는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저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이름을 주는 것도 바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그럼 자기는 자기의 신의 이름을 얘기해서 의미를 했을 거예요. 바로는. 그러나 요셉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어쩌면 신은 말씀하셨고 신은 살아계신다 이랬을 텐데 요셉은 그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바로는 진의 태양신 레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셉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바로 이런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 이름을 줘가지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그는 살아계신다는 이런 이름을 주셨어요. 드디어 애굽인으로서 이름도 갖추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의 아내가 이름이 뭐라고요? 왜 아스날? 아스날은 축구팀인데 아스낫이라고 그래요. 아스낫은 낫은 여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낫이라고 하는 여신에게 속해 있는 여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아스낫은 뭐를 섬기는 건가요? 이방신 섬기는 것이죠. 그럼 요셉은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애굽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에서 저는 가나안 여인이 좋사옵니다 한다고 가나안에 미스 가나안을 데려올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스 가나안이라고 해봤자 자기 형들의 뭐 딸이나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없잖아요. 그 당시 가나안의 사람들은 전부 가나안 족속이지 히브리 족속이 없으니까. 그러면 요셉은 장가를 못 가는 거죠, 죽었다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화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니까 히브리인을 애굽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의 아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누구의 딸이라고요? 보디베라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보디베라는 온 제사장이에요. 온 제사장. 이 온이라고 하는 땅 이름이에요. 온은 어떤 지역의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플러싱 제사장 이런 말이나 같은 거예요. 온이라는 거. 그러니까 온이라는 건 그런 음대. 이거는 어딨냐면 이집트 그 애굽의 수도 카이로에서 동쪽으로 해서 한 11km 딱 바로 가까운데.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이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온 지역의 제사장, 온 지역의 제사장 하면은 그때 누구든지 무시를 못해요. 이 애굽의 기록 역사를 보면 가장 이 온 제사장보다도 유일하게 앞에 있었던 딱 멤피스에 있던 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장 중에서도 총리야. 굉장한 급이죠. 그 사람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은 바로 거기에 있는 태양의 도시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온이라는 게. 근데 그 도시에 있는 그 제사장, 최고의 제사장 보디베라와. 보디베라는 보디발과 같은 뜻이라 했고 제가 지금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은 새로운 이름을 갖고 새로운 아내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 애굽의 최고 명문가 집안의 딸과 혼인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노예 신분이 아니라 애굽에서도 아주 진짜 대단한 명문 가문이 된 거예요. 이제 졸지에, 그죠? 전직에 자기가 총리고, 쉽게 얘기해서 한국에서 고시공부해서 합격하고 나니까 부잣집 누가 뭐, 아유, 우리 딸하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저 촌에서 농사만 짓고 이제 하는 사람이 고시만 붙으면 갑자기 뭐, 이래 출세하는 이런 것처럼 이 요셉은 졸지에 서른 살에 애굽에서는 더 이상 건들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요셉이 지금 그런 사람이 됐다. 자, 그리고 나서 51절에서 52절 보면 요셉이 애를 낳아요. 흉년이 들기 전 풍년 때에 애를 둘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아요, 요셉이. 이 아들 둘을 낳는데 엄마가 누굴까요? 아들 둘의 엄마는 누구예요? 아스나시고. 그러면 이 아들들의 아버지 이름은 뭘까요? 요셉이라고 딱 혼나요. 학교 입학도 못해요, 거기선. 예.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사브나 바네아와 아스나 사이에 아들 둘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들 이름도 뭘까요? 히브리 이름으로 지어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이 51절에 보니까 예, 5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양자 이름을 므낫세라인데 므낫세가 무슨 뜻이냐 읽고 그 다음에 보세요. 예, 잊어버림, 므낫세란 말은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고난, 여기 왔던 애굽의 모든 고난과 그 다음에 내가 형들하고 살았던 그 당시의 모든 고난 다 잊어버렸다. 이제 다 끝났다는, 그 고통의 세월이 이제 끝났다는 이런 의미에서 이름을 뭐라고? 므낫세라. 여러분들 인생에도 므낫세가 있길 바랍니다. 딱 이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이름을 뭐라 짓냐? 52절에 볼까요? 시작. 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들 중에 그 사람의 뜻은 뭘까요? 예, 네, 에브라임이란 말은 곱절의 번성이란, 곱절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곱빼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번성. 이 에브라임, 아, 이름 좋죠. 그러니까 뭐냐, 므낫세를 통해서 모든 괴로움을 잊어버리게 되고, 에브라임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내게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곱절의 축복을 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지 알겠죠. 이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지파가 되죠. 다 요셉 대신에 주지파가 들어가요. 므낫세도 한 지파가 되고, 본래는 형제 열둘이면 요셉만 지파를 가져야 되는데 므낫세도 들어가고 에브라임도 들어가고 그래요. 이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저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앞섰던 거예요. 대단한 지파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는 요셉은 이제 자기 꿈을 해석한 대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자기가 계획했던 그 일을 다 끝내요. 그런데 과연 7년 딱 지나니까 그 흉년이던 7년이, 아, 풍년 들었던 7년이 흉년이 되면서 먹을 게 없어지니까 막 백성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문제는 거기만 문제가 아니라 이웃의 사람,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더 걱정이, 거기도 똑같이 흉년이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대비를 못했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웃나라에서 천상 얻으러 와야, 애굽으로 와야 되죠. 이 얘기를 57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42장에 가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와 형들도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물건 사러, 먹을 걸 사러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애굽으로 와.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57절에 살짝 그걸 갖다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 나라에서도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에 왔더라. 그럼 42장에 딱 들어가면 과연 아니나 다를까 총알같이 음식을, 이 먹을 걸 구하러 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딱 하나만 알아두면 노예 생활 13년 30세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이 말이죠. 요셉이 총리가 된 정도로 요셉의 뛰어난 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몇 시간 배웠잖아요. 여러분이 졸지 않고 잘 들었으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 나도 요셉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아니면 성경을 이걸 듣고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죠. 여러분, 요셉처럼 되려면 요셉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불평을 안 했다. 자, 하나씩만 얘기해보세요. 요셉은 정말 불평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이거 맛대가리도 없다, 이거. 짬뽕, 이거 오늘 국물 짜서 이거 너무 매워서 못 먹겠어. 아이고, 오늘 날씨가 왜 이래? 비가 와. 이거 주일 났는데 비가 오면 어떡해. 그럼 교회 안 나오는 거야? 부여문 교회 안 가는 거야? 비는 누가 주시는 거야? 근데 비가 오는데 교회 안 나가? 이거 희한 말도 안 되는 불평하지 마. 요새는 불평하지 않아. 또 한 번 얘기해. 다른 사람. 아, 다른, 누구야? 유혹을 잘 물리쳤다. 이거 중요한 얘기야. 요셉이 무슨 유혹을 물리쳤죠? 그렇죠. 미스 애굽이 꼬시는데 그걸 이겼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유혹, 돈의 유혹, 명예, 시간의 유혹, 좀 게을러서 잠도 자고 싶고 좀 쉬고 싶고 이런 유혹, 모든 유혹을 요셉은 이기는 거예요. 요셉은 유혹을 이길 줄 안다. 자, 또 그 다음에 한 명씩 다 얘기해야 돼요. 이정은 집사님 빨리 얘기하세요. 조금만.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요셉이 뛰어난. 아니, 그런 건 뭐 너무 막연하게 하지 말고 겸손했다. 그죠? 나중에는 감옥살이 해가지고 꿈을 해석을 할 때 굉장히 겸손했어요.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기가 맡겨진 일에 성실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긴 게 그게 사실 감방에서 일하는 게 뭐 대단한 근데 성실하니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노예로 잡혀갔는데 뭐가 기쁠 일이겠어요. 그런데 노예 생활에 성실하니까 보디발이 가정총무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일에 성실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이런 일은 대충 해도 되고 큰 일만 내게 주옵소서. 성경은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일로 내가 가버리지나. 근데 우리는 맞죠. 무슨 큰 일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내게 맡겨주세요. 하나님 속으로 웃으세요. 네 재미가 위대는 거사 하고 너는 맡길 수도 없는 거다.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성실해야 돼. 자, 또 뭐가 있었어요? 요셉은 자기의 꿈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에 대해서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와 달과 별의 꿈, 몇 단의 꿈을 가지고 꾸었잖아요. 그건 자기가 꾼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 것이라는 꿈을 가졌어요. 그 꿈을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감방에 있으면 잊어버려요. 노예로 가면 잊어버릴 수밖에 먹고 사는 게 바빠 죽겠는데 내가 지금 당장 오늘 일하고 이렇게 하는 몸도 피곤 이런 게 죽겠는데 무슨 성도로서의 신분, 내가 무슨 집사로서 내가 교회 나간 것만 해도 대단하지. 나한테 좀 놔두세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기 신분, 자기 꿈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서는 이런 좋은 점이 너무 많은데 실제로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점은 뭐냐면 39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9장 2절에 나온 39장 1, 2, 3, 4절에 나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우리 주변에 저기 성실한 사람 많아요. 참 진짜 겸손한 사람 많고 열심히 일한 사람 많고 작은 일에 불평 안 하는 사람 많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실제 요셉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쓰질 않아요. 요셉이 감옥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기록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뭔 일을 어떻게 열심히 하고 뭘 가물, 이 관물 정리를 어떻게 하고 농사는 어떻게 하고 노예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그런 말이 한마디 안 나와요. 다만 그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 해석조차도 요셉이 꿈 해석하기 위해서 무슨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부르니까 옷 갈아입고 수염 깎고 나가가지고는 꿈을 얘기하니까 바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옆에 서가지고 우리 이 집사 열심히 하는데 하고 감독을 하는 거나 보고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건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운전, 야, 길 그쪽에 들려 사고 나니까 저기 위험한 게 있으면 그걸 하나님 미리 막아주시고 뒤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야, 너 빨리 달리지 마 하고 또 막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냐? 형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축복을 받았던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실하고 겸손하고 정말 불평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날 막아 아멘.